창세기 4장 16절부터 26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롯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았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았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었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일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의 복된 현실을 믿음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믿음으로 말하고 그저 육체와 이 세상으로 말하지 않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로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드리고 성령님께서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우리 창세기 4장 우리 한 달 정도 보았죠. 오늘 마지막 시간 하고요. 다음 주일부터는 다시 골로새서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았던 창세기의 내용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대신하는 아들로 셋을 주십니다. 세 명을 주신 게 아니라 주신 아들 이름이 셋이죠.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 장차 구원자, 곧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없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은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으로 나뉘게 됩니다. 가인의 후손은 세상 백성, 사단의 백성을 보여주고 있고 셋의 후손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천국 백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두 부류의 삶이 가인과 아벨 때처럼 어떻게 구별되어 가고 있고 어떻게 어떤 싸움을 싸워가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후손들과 셋의 후손들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먼저 가인과 그 후손들의 삶을 여러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쭉 보세요. 16절에서 24절을 보시면 가인의 족보가 매우 길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이 가인의 족보는, 즉 사단의 후손들의 족보는 길게 나와 있기는 하지만 방금 읽은 내용으로 끝이에요. 그리고 결국 창세기 6장부터 시작되는 홍수 심판 때에 다 멸망을 당하고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가인의 후손들의 족보를 보여주고는 계시지만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신 것은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가인의 후손들과 그들의 삶을 자세히 보여주시는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 백성들의 복된 삶을 비교해서 보여주시기 위해. 그런데 세상적으로 비교해서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자, 먼저 가인과 그 후손들의 삶을 보시면 오늘 본문 첫 구절에 이 16절에 보시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갔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살아갔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쫓겨나는 모습이기도 하죠. 예전에 아담과 이브처럼 여호와 앞을 떠나게 하시는, 쫓겨나게 하시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사실 가인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서 멀리 떠나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동편으로 쫓겨나는 모습, 이 하나님 앞에서 멀리 떠나가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아담과 이브도 에덴 동산 동편으로 쫓겨나죠. 에덴 동산의 입구를 지키고 있는,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을 지키고 있는 그 동편 문 밖으로 쫓겨나서 하나님 임재 동편으로 쫓겨나서 살죠. 그런데 가인은 더욱 동편으로 떠나 살아갑니다. 즉, 더욱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는 자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나중에 어떻게 보면 이 에덴 동산의 현실이 가나안 땅에서 다시 이루어지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동편 땅으로 쫓겨나요. 어디로 가죠? 바벨론으로 쫓겨나서 살아갑니다. 그러한 모습이 다시 재현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 어디에 거하냐면요, 에덴 동산 놋 땅에 거하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놋 땅 할 때 너드, 이 노드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의 뜻이 있어요. 어떤 뜻인지 아세요? wandering이라는 뜻입니다. 놋 땅이란 the land of wandering. 유리하다, 방황하다라는 뜻이에요. 예전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심판을 내리실 때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wanderer. 이 땅에서 방황하고 유리하며 살아갈 것이라고 하셨죠. 바로 이 저주를 따라 가인이 거하는 땅의 이름이 놋 땅. 방황하는 땅. 유리하는 땅. 예, 정착을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좀 아이러니한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방황의 땅에서 정착을 해요. 방황을 한다 그러면 정착을 하면 안 되죠. 그런데 방황하는 놋 땅에서, 유리하는 땅에서 정착을 하며 성을 이루고 살아간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다는 거죠.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을 쌓고 정착을 하고 문명을 이루고 엄청나게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 삶 자체가 유리하는 방황하는 삶이라는 거죠. 첫 번째는 목자가 없어요. 목자 없는 양들로 멸망의 길로 가는 모습.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삶의 참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모습. 그래서 방황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난주일에도 살펴보았지만 돌아갈 영원한 본향이 없는 자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방황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방황하는 자들 아니에요. 목자가 계십니다. 삶의 참 의미인 예배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갈 영원한 본향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쨌든 이 죄인들이 이 세상 어디에서 정착하고 살아도 다 놋 땅이고 유리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7절에 보시면은요, 가인이 이 놋 땅에 거하며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을 따라 성의 이름을 뭐라고 짓죠? 에녹이라고 짓습니다. 이 에녹이라는 이름의 뜻도 있어요. beginning,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가인의 아들이 세운 이 시작이라는 뜻의 에녹이라는 성의 이름은 어떤 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도성의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본주의, 세상의 성의 시작. 이 에녹이 뒤에 한 명 더 나오죠. 세세 후손도 에녹이 나와요. 여러분 생각나시죠?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래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으로 들어갔던 에녹과 분명히 다른 자인데, 같은 에녹이라도 이렇게 현실이 다르다는 거죠. 가인이 쌓은 에녹 속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 문명의 시작이고 계속해서 후손들을 낳게 되는데, 그 중에 주목할 만한 가인의 후손이 나와요. 쭉 가인의 후손들의 이름이 나오다가 그 마지막엔 누가 나오죠? 라멕이라는 자가 나옵니다. 이 라멕은 일단 두 아내들을 통해 자식들을 낳으며 정말 세상에서 강한 왕국을 이루며 살아가요. 라멕의 아들들 중에 20절에 보면 야발은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는 말이 나오고, 21절에 유발은 수금과 퉁소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는 말이 나오고요. 22절에 두발가인은 동과 철로 기계를 만드는 자가 되었다고 나오고, 나아마라는 딸을 낳게 되는데 그 나아마라는 이름의 뜻은 아름다움이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그런 딸을 낳게 됩니다. 즉 뭘 보여주느냐 하면 다 세상에서 이름을 내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을 보면 다 인간의 도상을 세우고 자기들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너무나 놀라운 세상 문명의 발전을 보게 되는 거죠. 건축, 음악, 목축, 산업 등에서 정말 자랑할 만한 삶을 살아갑니다. 누가? 가인의 후손들이. 이것이 다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걸까요? 그저 이 자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모습인가요? 와, 세상에서 막 영광을 받고 자랑할 만하고 세상에서 엄청난 발전을 이루고 최고로 뛰어난 자들이 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모습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들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방황하는 자로서, 본향이 없는 자로서 이 세상이 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최고로 잘 되는 목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는 세상의 원리, 육체의 원리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없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없이 그저 자기들의 도성을 이루고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고 세상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철저한 인본주의의 모습이에요. 그뿐 아니라 그 죄악의 모습을 보아도 가인 때보다 더 커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멕의 죄악을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3절 24절 보세요. Verse 23, 24.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죄가 가인 때보다 얼마나 자라갔는지를 한번 보세요. 라멕의 죄악이 가인의 죄악과 너무나 닮아 있어요. 그런데 더욱 커져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살인죄를 속이고 숨기기라도 했었죠.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니까. 그런데 라멕은 숨기기는 커녕 오히려 자랑합니다. 나를 상하게 한 자들을 내가 죽여버렸다. 나에게 창상을 입힌 자들, 나를 해하려고 한 자들, 나를 좀 건드린 자들, 내가 다 죽여버렸다. 그것이 소년이라도, 어린아이들이라도, 내 형제들이라도 나를 건드렸으므로 다 죽여버렸다. 나에게 피해를 주고 손해를 입히고 유익이 되지 않는 자들은 형제라도 마음속으로라도 죽여야 하는 겁니다. 미워하고 분노하는 겁니다. 더 강한 자가 되어 세상 힘으로 눌러야 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건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죠?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몇 배라고요? 77배이리로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손을 대고 가인을 죽이는 자에게, 가인에게 보복하는 자에게 7배로 벌을 준다고 해서 가인을 지켜주셨지? 웃기지 마라. 나를 건들면 내가 신이 내 손으로 77배로 갚아주겠다. 이 소리예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습니다. 자기가 법이 되어 있고요. 자기가 심판자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교만한 모습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가인의 후손들의 모습이고 이 악한 세상의 원리입니다. 겉으로 세상적으로만 보면 번성하고 화려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완전히 썩어 있다는 거죠. 서로 미워하고 분노하고 죽이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는 목적으로 자기들의 지혜와 힘을 과시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하나가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서 하나가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 없는 인간의 도성을 이루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러한 가인의 후손들의 죄악이 어디까지 계속될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심판하셔야 할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창세기 6장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6장 5절에서 7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사람의 죄악이요. 갈수록 자라가서 극에 달하고 온 세상에 다 퍼지게 되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셔야 할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세상 그리고 죄악의 참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으로 이 세상 모든 죄악을 다 없애시고 사단의 백성들을 다 진멸하셨나요? 그렇지 않았죠.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가인의 후손들은 다 멸망을 당합니다. 오늘 족보에 나와있던 자들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하나님이 세세계보로 나오는 노아의 가족들은 살려주시죠. 그런데 그 노아의 후손들까지도 또 나누어져요. 하나님 백성들과 사단의 백성들로 또다시 온 세상이 그리고 다 하나가 돼요. 하나님 없는 인간의 도성을 세우고 살아가는데 그것을 어디서 보게 되죠?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그냥 놔두면 이렇게 됩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온 세상 죄인들이 다 모여서 하나가 되어 바벨탑을 쌓습니다. 똑같은 모습이에요. 가인이 자기 도성을 쌓는 것과. 어떤 용도를 위해 바벨탑을 쌓았느냐 잘 모르죠. 그렇지만 그 바벨탑을 쌓은 목적만큼은 성경이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하늘에 이르러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며 다 하나가 되자. 하나님 없이 얼마나 우리가 위대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지 보여주자 이 뜻이죠. 가인의 후손들의 죄악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흩어져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고 하셨는데 인간들은 뭉쳐서 흩어지지 말고 하나님을 대적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대신 우리의 이름을 내자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 자리에 앉자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죄입니다. 아담과 이브도 사단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는 죄예요. 지금도 우리가 짓는 죄의 그 근본적인 끝을 들어가 보면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겁니다. 아닌가요? 이것이 사단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이렇게 하나가 되자고 주장하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나눠져 있죠. 세상 심의 원리로 미움과 분노와 살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번성하고 아무리 성공하고 잘 산다고 해도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서 살아가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앞을 떠나 산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수 있는 곳은 없죠. 하나님이 다 보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적하다가 그들을 위해 예비된 영벌의 장소인 지옥으로 떨어져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단이나 이 세상 죄인들이 그걸 알아요. 마음속 깊은 곳에 모르는 것 같지만 압니다. 그래서 잠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해서라도 영광을 누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삶에는 진짜 평강이나 기쁨이 없습니다. 헛되고 헛된 허무함 뿐이에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죽음을 가장 두려워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죽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가인의 후손들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구별하신 셋의 후손들, 하나님 백성들의 삶은 어떠할까요? 뭐가 다른 걸까요? 그들은 좀 더 착하고 좀 더 도덕적이었나요? 좀 더 선했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아니 기독교인이라면서 좀 더 도덕적이고 좀 더 선해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야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 백성들이 사단의 백성들과 구별되는 모습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어오는 창세기 말씀 두 구절에서 이렇게 보여주세요. 25절 26절 Verse 25 and 26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아들의 이름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잘 보세요. 셋의 후손들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알려주시지 않아요. 가인의 후손은 그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알려주셨는데 너무나 짧아요. 딱 두 구절입니다.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모습은 보이지도 않고 아니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것으로 그들의 삶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처럼 많은 자식들의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즉 그저 세상적인 눈으로만 보면 너무나 보잘것이 없다는 거죠. 엄청난 성을 쌓고 예술, 산업, 목축에서 가인의 후손들은 자기의 이름을 내고 세상에서 강한 힘을 과시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비해서 셋의 후손들은 자기들의 이름을 내거나 자랑하는 삶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오직 한 구절에 가인의 후손들과 구별되는 셋의 후손들의 삶을 알려주는 딱 한 가지 내용이 나오죠. 26절 맨 마지막 부분에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They called on the name of the Lord. 바로 그겁니다. That's it. 이것이 무슨 뜻인가요? 셋의 후손들의 삶은 가인의 후손들처럼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한 목적으로 살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많은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먼저 그들은 목자 없는 양처럼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그 목자를 따라가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또한 그들이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자랑하며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힘과 능력과 지혜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지혜에 의존하며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며 살아갔다는 뜻도 되겠죠. 또한 자기들의 삶을 그 여호와께 맡기고 살았다는 뜻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갔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하자면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예배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의 목적은 살든지 죽든지 이 세상이나 그들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인의 후손들과 구별된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으로 말하지 않고 믿음으로 말하였다는 겁니다. 아벨처럼. 가인의 후손들은요, 온통 뭐로 말하고 있어요, 다. 세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누구인지를. 육축지는 자의 조상, 무엇의 조상,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하고 무엇에 번성하고 세상에서 아름다운 세상으로 말하였던 자들, 기독교인들은 믿음으로 말했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누구인지를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 두 부류를 비교하시면서 알려주시려는 바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아벨의 삶이 다시 셋의 후손들에게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아벨에서뿐만 아니라 이 셋의 후손들의 삶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도성을 이루고 살아가는 자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도성을 또한 이루며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차이가 이거라는 거예요. 사단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 세상에 속한 자들과 천국에 속한 자들의 삶, 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 안에 들어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 이렇게 구별된다는 겁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세상이 다이기 때문에 세상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만 셋의 후손들은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도성을 세웁니다. 교회예요. 그리고 함께 하나가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이 누구이고 어디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로 증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고 여러분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오늘 가장 뚜렷하게 보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로 부르십니다. 이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셋의 후손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을 또한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들의 구원을 위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 요엘서 2장 32절에도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요엘서 2장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로마서 10장 13절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이 구절을 이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런 말씀으로 전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Everyone who calls on the name of the Lord will be saved. 이 구약의 여호와, 야훼로 나온 그 히브리어 단어가 신약으로 오면은 헬라어로 크리어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영어로 번역할 때 the Lord, 주님으로 번역을 하고 신약으로 오면 그 주님, 여호와로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주님을 누구로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으로 말씀하십니다. 즉,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본문에서 셋의 후손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그들의 구원을 위해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여호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렀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구원을 위해. 그들은 세상에서 잘되기 위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내 삶을 풍성하게, 번성하게 해주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게 아닙니다. 죄에서 영원한 천국 영광으로 구원하실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겁니다. 이것이 다른 겁니다. 그뿐 아니라 셋의 후손들은 이 세상에서 육체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은 자들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인의 백성들은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은 자들로 섰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소망 없는 죄인임을 알고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장차 오실 여자의 후손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가 드려주실 마지막 속죄제사를 바라보며 그분을 믿음으로 들어갈 천국을 소망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적으로는 아벨처럼 가인의 후손들에 의해 힘없이 지는 삶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세상의 창가검도 그들 앞에서는 아무 힘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로 권력을 누리고 최고로 돈이 많은 사람들도 그들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 앞에서 빌빌댔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천국을 향한 믿음이 이 세상과 죽음도 이기는 그들의 힘과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이 땅에서도 유리하거나 방황하는 자들로 살아가지 않고 돌아갈 본향이 있는 나그네들로 살았습니다. 이 세상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셋의 후손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에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그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했다는 것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가인처럼 라멕처럼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 거기서는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자기 자신이니까. 나를 건드리면 몇 배로 되갚아주겠다는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셋의 후손들은 그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남보다 더 강해지고 높아져 섬김을 받으려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형제의 유익을 위해 자기를 내어주기까지 섬기려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왜? 이제 곧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그 하나님 닮은 사랑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 물론 이 땅에서는 완전하지 않았겠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며 천국에서 온전히 하나님 닮은 사랑으로 살아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힘써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가인과 아벨, 또 가인의 후손들과 셋의 후손들 살펴보았죠. 가인의 후손들이 부러우신가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없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더 낫다. 일단 세상에서 잘 돼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나님이라도 이용해서 세상에서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세상에서 힘 있고 돈 많고 부여로운 자들을 앞에서 힘이 없는 모습으로 여러분 자신을 증거하고 계십니까? 기독교인이 그런 거는 너무 말이 안 됩니다. 그들이 겉으로 아무리 번성하고 화려해 보여도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은 저주받은 삶입니다. 우리는 오직 세상으로만 말하는 자들을 부러워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왜? 그들에게는 예수님도 없고 천국도 없어요. 죄사함도 없고 의롭다함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참여하게 될 이 성찬식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나 보잘것없는 이 성찬상의 그 떡과 포도주,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고 예수님과 누리는 영원한 천국 교제가 우리에게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하시려고 그 살이 찢기시고 피와 물 한 방울까지도 다 쏟아내신 예수님, 이 세상과 바꾸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 죽음으로 이뤄놓으신 이 천국 축복의 현실, 이 세상보다 하찮게 여기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더욱 귀한 것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영원토록 빼앗기지 않을 것. 영원토록 쇠하거나 멸망되지 않는 것. 그래서 믿음으로 말하셔야 합니다. 더욱 예수님과 천국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도성을 이루며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원리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도성에 속한 자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후손들에게도 계속해서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 역할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세상으로 말해주는 부모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해주는 부모로 살다가 가는 겁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뭐예요? 다 그 후손들에게 세상만 물려주고 세상 원리만 물려주다 갑니다. 저주받는 자녀들로 키우는 거예요. 가인이 아들 에녹을 낳고 그 이름으로 성을 짓고 아들에게 물려주죠. 그들은 곧 썩어 없어질 세상 밖에는 물려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어떻게 잘 살아가야 하는지 철저한 인본주의의 삶의 원리와 방법만 가르칩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자녀들로만 키우는 거죠. 그러나 셋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시나요? 그 아들 에노스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이 그 아들에게 물려준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예배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원리였습니다. 예수님과 천국을 바라보는 삶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장 물려주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지금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으로 말씀하고 계시나요? 그저 이 세상인가요? 이 세상 잘 살아가는 방법인가요?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세상적으로 아들들이, 딸들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끝까지 예수님과 천국 믿음 주시기를 원하시나요? 형제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다 천국 본향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복되고 가장 귀하다는 것만큼은 여러 말을 안 해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고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가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서 우리 자녀들을 낳고 살아가게 하셨을까요? 왜 우리 자녀들이 나오면 세례를 받게 하시고 언약 자녀라 불러주셨을까요? 계속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가 잠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기독교인으로서의 목적, 어디 멀리 가서 뭐 엄청난 하나님을 위한 사역 다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 물려주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쁜지,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천국 소망이 얼마나 귀한 건지 알려주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하시는 겁니다. 형제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구별된 하나님 도성 세우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기쁜지를 여러분 자녀들에게 삶으로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백성의 삶을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고 귀한 삶인지를 믿음으로 우리 세세 후손들의 삶을 통해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기준으로 우리가 누구인지 판단하거나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의 현실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바라보고 기뻐하고 증거하고 말하고 가르치며 살다가 우리가 속한 영원한 본향에 들어가는 우리 온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앉으신 채로 찬송가 285장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